다시 마가복음을 한번 리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을 이제 읽었고 이제 좋은 아이디는 뭐냐면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그려놓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성경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뭐 사복음서가 다 그렇고 구약의 여러 가지 책들이다. 근데 이게 한편이 드라마예요. 그래서 옛날에 존 드레인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을 여러분 제가 두란노에서 번역했는데 그 중에 그 구약 이름이 구약 신학 다 합해서 전체 총론인데 그 이름이 Old Testament Story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때문에도 그게 생소하게 들렸어요. 구약 이야기라고 하느냐 이것을. 근데 사실은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신학이 이제 뭐 내러티브 신학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스토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 보면은 이 스토리가 드라마로 엮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약간의 문학적인 그 소양이 있으면은 성경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책이잖아요.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거 고전이죠. 이 안에 뭐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의 경우는 우리가 산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소막이죠. 프롤로그라고 하는 거. 소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막이 있고 2막, 3막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성경은 영감을 받은 거다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계시가 오는 걸 이렇게 받아 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리소스를 다 활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막이 이제 광야로 시작되죠. 그래서 그 13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1막에 해당되죠. 처음에는 광야에 대한 스테이지 무대가 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인트로덕션 하는 배경이죠. 이를테면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를테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2막인데 그 2막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대한 것이에요. 그 가시면서 어떤 말씀하셨고 가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가시면서 일어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실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거죠. 입성해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걸 쓸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막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는 뭐 이때면 인사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정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크게 펑 치고 시작한 거죠. 세례요한이 갑자기 광야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예고했던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즉시 또 광야로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리는 여러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이를테면은 연상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대한 짙은 이미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1막에 해당되는 갈릴리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광야에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 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죠. 무대에서 이를테면 막 제거된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세례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진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가? 예루살렘에서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살으셨고 그리고 이 갈릴리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적이었어요. 남부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예수님에게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막 해부질을 하려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 관리들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호감적이었고 환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시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서 있었고 뭐 산상설교 같은 것도 갈릴리 그 언덕산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당시에는 하나의 그 통일체가 아니었어요. 지역이 이렇게 막 여기 한 덩어리 가운데 하나 남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갈려져 있었고 통치권도 다 달랐어요. 뭐 헤로당이 하는 데도 있었고 뭐 빌라도가 하는 데도 있었고 뭐 여러 이 다 달랐어요. 근데 북쪽 갈릴리는 남쪽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계급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뭐 유명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그 지배층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터를 딱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아주 거기서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북쪽의 갈릴리는 어떠냐면 북쪽 갈릴리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의 갈릴리다. 흑암에 앉아있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쪽에는 여러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교차로 역할도 했었고 또 다른 이민족들도 많이 와 있었고 그래서 남쪽에서 볼 때는 그 갈릴리 그쪽 북쪽은 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정통주의자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좀 굉장히 후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시됐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 그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아람어를 물론 헬라어 공용어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쓸 때 쉽게 말하면 사투리를 썼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이 사투리를 쓰면은 무시를 당해요. 비정통주의자라고 했고 그 사투리 때문에 예루살렘과 액센트가 달라서 멸시를 했어요. 네, 여러분 그 베드로 케이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할 때 바깥에서 제사장 그 집들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저기 있었잖아요. 여종이 나타나서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나 예수 본 적도 없다. 난 알지도 못한다. 막 맹세하고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하죠. 네가 갈릴리 사람인데 뭐 아니라고 그래 이러죠. 그 왜냐면 갈릴리 액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죠. 딱 보면 안 돼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갈릴리를 사역의 본부로 삼았던 거죠. 예수님의 헤드쿼터예요 거기야.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쯤에서는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이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에 아시리아 족속들 뭐 이렇게 가고 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지 않았어요? 남쪽은 이제 바빌론에 망하고 근데 아시리아의 정책이 어떠냐면은 그 정복한 곳에 백성들을 딴 데로 완전히 딴 데로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정복된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왜 그러냐면 반란이 못 일어나도록 완전히 그냥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피가 많이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원래 유태인들인데 피가 섞였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다. 그래서 무시를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또 따로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 이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1막에 해당되는 건, 그 다음에 제2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가서, 이제 죽는다 하는 말씀을 세 번 하세요. 8장, 9장, 10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면 형태를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제자들이 잔뜩 지금 흥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봤으니까,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뭐, 이, 최고의 그, 혁명가가 되셔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의 전성기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다 그때 한자리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야말로 좋아해 좀 우의정 생각하고 있었던 때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갈릴리에서 행하였던 것 같은 그런 대중상대의 사역을 안 하세요.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해서 치유를 하시고 축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개별화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상대로 주로 가르치세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다. 나는 지금 순환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길에 대한 그 사전 준비를 너희가 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가고 내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갖기 위해서 헛된 영광의 꿈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그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자도의 길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그때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갈릴리에서는 굉장히 흥분하고 막 그냥 대중 아주 마스의 대중을 향해서 사일이 일어나고 막 굉장히 뭐가 될 것 같죠 막.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거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길이고 하나님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이후에 밀류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과 해방이 온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사실 십자가를 가시는 그 길에서 주신 티칭 굉장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흥분된 고향된 그런 사역을 다 좋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는 건데,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자체를 뒤엎어버리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십니다. 대단한, 아니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 그 하나님의 집을 그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그 본사님인데, 거기가 그것을 가시해서 그냥 뒤엎으신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전 파괴를 또 예고를 하시고,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죽음의 길로 이렇게 자청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때 또. 그리고 십자가 순환과 부활로서 이제 이 산막이 내립니다. 자, 그것이 뭐 대략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막으로 올라갑니다. 서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겠어요. 서막에 보면은 여기서 인용한 구약 예언 있잖아요. 이사야라든지 혹은 말라키라든지 있는데, 그 여기서 인용된 본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선지자들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액션을 취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말라키 그 서에도 보면은 그 3장 1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오신다. 오셔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신다. 메신저가 오는데, 그 메신저가 하는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임하신다. 주가 갑자기 임하신다.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의 얘기도 같은 거거든요. 전령이 오는데 그 전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빌론에서 이제 구출된다 그 얘기인데,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종격적인 액션을 미리 앞에 와서 이렇게 전하는 전령이다. 앞에서 포라노로서 얘기하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대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 대구원의 전령을, 대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요단 광야에서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의 소리를 발할 구속의 드라마의 대주인공이 있을 것인데, 그분은 뭐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거창한 하나의 대드라마예요. 제가 영국에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근데 하나 또 아마 3부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고 많은 페이지가 많은 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보니까 Unfolding Drama of Redemption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Unfolding Drama of Redemption, 펼쳐지는 구속의 드라마. 윌리엄 스크록이라는 19세기 때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도 벌써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본 거죠. 근데 그 역사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His story.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죠. History. His. God's story.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장편 드라마예요. 아직까지 대단원이 내리지 않았고 계속 중이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탁월한 대걸작품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세상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이 드라마를 엮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걸작품만 만드시죠. 하나님의 손에서는 졸작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이렇게 지으신 바요, 만드신 바요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주 좋은 번역의 워크맨십.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도 작품으로 지어 가시고 우리들도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걸작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훼손이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낡고 부패하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갱신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 혹은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세무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엔 창조예요. 창조.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타락이 오죠. 타락이 오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오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재창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죠. 가운데 죄가 있지만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 원래 지으셨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그 세상에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새 창조에서 더 천국보다 더 나은 세계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구속의 구속 역사의 드라마가 대단원을 내릴 때가 와요. 그것이 종말이고 마지막 때인데, 마치 왜 큰 드라마에서 왜 영국 배우들 다 나와서 무대에서 다 하고 나서 끝나면 대단원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다 배우들 다 나와가지고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인사하면서 막 박수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앞으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셔서 온 세상은 우주 앞에서 나의 작품을 보라고 전시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지금이야 우리 꼴이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굉장히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것도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로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광야에 무대를 설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려오고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같이 조인하도록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하나의 부흥 운동이었어요. 갱신 운동, 부흥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건데, 근데 이 부흥 운동의 패턴이 어떤 거냐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해왔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패턴의 그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의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망가지고 쭈그러진 것을 다시 펼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지은 이후에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받은 인간은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는 선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회복시키고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정렬이, 여호와의 그런 커미트먼트가, 여호와의 그 같은 토탈 데디케이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락의 길에서 돌아서라,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의미의 회개를 항상 촉구했어요. 구약 메시지 골자가 그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거친 복장이라든지 뭐 라이프스타일이 것이 뭐 메뚜기 같은 거 먹고 속청 같은 거 떼어서 먹고 이런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닮은 사람이 그 구약에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살았어요. 가죽 헛된 허리끈을 메고 굉장히 러프했었죠. 근데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그 너희는 내가 호룹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준 모세에게 명령을 받고 율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이것이 말라기서 맨 나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골자가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이 말라기가 썼을 때는 엘리야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벌써 그 전에 사람이죠. 근데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니까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성장을 가진 사람을, 엘리야 같은 라이프스타일과 엘리야의 소명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와서 어떻게 하냐? 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화해가 일어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그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한다 그런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드릴 건데 내가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 공식적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이 마지막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그 공허한, 그야말로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공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400년 지난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컸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땅을 치신다 그러니까 다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갱신이 때가 왔다, 회복의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광야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어요? 세례를 줬죠. 침례, 침례, 뭐 물속에 집어넣은 거니까 침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온 사람들께 민족 봉기를 일으켜야 된다고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행명사상을 주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걸 원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고요. 뭐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를 줬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세례 혹은 침례란 게 뭐예요? 우리는 세례 그러면 현대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세례를 생각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베푸는 게 세례가 아니고 유대교의 한 의식이었어요. 기독교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그 유아 세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인 세례가 있죠. 근데 성인 세례는 유아 세례하고는 달리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고 한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의식이잖아요. 원래 유대교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각가지 종교 의식이 있었어요. 뭐 여러가지 의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세례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등록했다 그러고 무슨 뭐 투표할 때도 뭐 세례교인 이상이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뭐 룰이 있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세례가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태민족들은 할례를 받고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할례가 하나님이 백성된 멤버십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세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유태인들이 세례를 행하는 그 침례를 행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태민족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민족,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태교를 이렇게 유태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도 좋다. 나는 유태교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 하고서 이때면 개종을 할 경우 그 이방인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례요한이 침례 준 걸 생각해 보세요. 왜 유태인들에게 침례를 줬겠어요? 그 유태인에게 침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오는 그 유태인들을 보고서 이때면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들이 유태인이다. 할례를 받고서 언약 백성이 된 거 내가 잘 안다. 나 자신도 유태인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혈통적으로 유태인이라고 해서 또 할례 의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당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건 나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이 새 마음과 새 뜻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듯이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남은 자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를테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공동체 안에 당신들도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백성들로 인해서 꾸며지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죠. 혈통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죠. 백성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잖아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알아서 큰 두려움 가운데서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지로 생각하고 이래 광야로 나왔어요. 나와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광야에서 들었는데 정광석과 같은 그 임팩트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 서막에 나오는 배경을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마가복음에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좀 잘 따볼 수 있거든요. 그 무대에서 일어난 일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온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사람이 있는 데로 가서 설교하고 뭐 한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광야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막 유태인들이 막 침례를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권위가 대단한 거라 해서. 그래서 하나만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밝혀야 되는 시점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나는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주역이 아니다. 나보다 더 큰 이가, 더 위대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했던 거죠. 사람들, 아니, 그럼 그분이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이 세계관보다 더 큰 이가,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라 알죠. 당신이 무리들은 그걸 몰랐죠. 그냥 내 뒤에 오시는 더 나보다 더 큰 이가 사역할 것인데, 그분의 사역은 이런 것이다. 물로서 세례를 주는, 나는 물로서 지금 침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물세례라는 것은 이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요. 앞으로 있을 성령 세례에 대한 상징으로서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와서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가 사람을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된다. 그분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예언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도 볼 것 같으면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다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직접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해요. 하나님만 잡혀서 자기 영을 부어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홀연히 성전에 나타나시고, 여호와 주께서 오셔서 너희들께 그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은 훨씬 나중에 이래요. 그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당시로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오시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에 대한 그 요한의 예고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체 안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인격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예수님이 뭐 단순히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처럼 뭐 나사렛에서 뭐 자란 그런 하나의 목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스토리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동안 오래 배우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엠마오 두 제자들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사렛 예수를 알았다. 이 나사렛. 그냥 보통 사람을 안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그늘. 선지자가, 예. 선지자 이상이죠. 그분이 바로 주시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 자기 자신의 리프레젠터티브라고요. 자기 자신의 에이전트라고, 자기 자신의 그 대표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정하신 분이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누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혔느냐. 누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크리스천이 됐느냐. 예수님이 부으시는 그 성령을 받고서 내가 남은 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멤버가 됐느냐. 만일 그렇다면은 나라는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자꾸만 자기 자신의 이거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 상승을 통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알면은, 또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나 자신 된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도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가 누구라는 것이 내게 확실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주가 오신다는 그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부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시그니피컨스가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임팩트와 그 깊은 뜻을 다 몰라요. 너무는 몰라. 왜냐면 성령은 너무 비상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의 소막의 그런 무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1막, 2막, 3막으로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하는 것을 한번 더 숙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